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주간 에스라 행복한 저기 특별 새벽기도 기념 버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패넌트에 잘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며 진정한 성전 건축을 완성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희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구하는 자에게 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마할 때부터 공약 사항이죠. 우리 헌법 중에 또 개정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해서 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또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그 인터넷 댓글 사건 조작 의혹 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가서 국회가 해야 될 의사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 동일한 과정을 함께 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면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죠. 그중에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0장까지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1장에서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일이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이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1차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요? 이미 페르시아에서는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3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4장에 가서는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찾아와서 방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지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16년 동안 낙심하고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선지자들이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결국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있죠.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은 그 계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성전을 통해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근데 7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와 함께 새로운 백성들 한 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약 3개월간의 여행이었는데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을 하지요. 또 금식을 하고 미리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이번에 특히 지도자들이 마치 마중물처럼 축복의 마중물처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4개월 뒤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지었던 죄, 즉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 내로 들어오고 가정한 사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라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성전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가져오고 이방인들의 죄악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우리 읽었던 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에스라가 그 문제를 감에 특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자. 이스라엘 흩어진 모든 백성들은 3일 내에 예루살렘 광장에 다 모이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절, 자 10장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 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큰 일과 비 때문에 들고 있었다. 예, 에스라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3일 내에 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째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면 겨울 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두 번 와요. 두 번. 많이도 오지 않는데 두 번 옵니다. 한 11월, 12월 경에 이런 비가 옵니다. 이런 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비가 오고 그 다음에 3, 4월에 늦은 비가 오는데 이때는 난 12월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2월경. 11월, 12월경. 겨울 비가 올 때입니다. 이런 비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있어요. 수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죠? 수만 명이 막 모여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실내가 넓다든지 실내 체육관 이런 게 있으면 될 텐데 이런 게 없으니까 비를 다 맞으면서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년 중 제일 추울 때거든요. 겨울입니다. 추울 때 비가 막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비를 홀딱 맞고 막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해서 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런 추운 비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막 그런데 백성들이 하여튼 비 때문에도 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추위에 떨고 있는,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야 된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와 가정한 문화를 가져오는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결혼한 통혼한 이방인들과 다 헤어지겠습니다. 통혼한 이방인들을 그들의 나라 민족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예외 없이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다 결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큰 소리로 백성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랬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인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 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에스라가 너희들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뭐 그냥 감기되니까 더 추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하루 이틀 만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서둘기보다는 개혁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이걸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떠나보내라, 잘라보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수선해지니까 또 비가 비도 오고 있고 하니까 쉽게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은 제안을,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너무 심각하고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서 바로 끊어낼 수 없고 바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돌려보냅시다. 해결합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15절 시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그 일을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삿포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반대했답니다.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삿포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동의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의한다. 옳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반대했는지가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맥상 볼 때 이 요나단, 야서야, 머술람 이 사포대는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런 개혁하지 맙시다, 회개하지 맙시다 이걸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비가 오니까 큰 비가 오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성급하게 지금 돌려버리지 말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이 됐으니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개혁합시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잘라냅시다. 이렇게 아마 급진적인 실천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 있죠. 그죠? 또 자기는 또 이렇게 통원한 게 아니니까 자기는 가족 돌려보내는 게 아니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질이 급했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이거 조사하려면 몇 달 걸릴 텐데 몇 달이나 끌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하고 오늘부터 바로 다 이방인들은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막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사람들이지요. 그죠? 좋은 의도로 한 사람들이지만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 처지와 형편이 있는데 그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타협을 본 게 뭐냐? 16절, 17절인데요. 타협 본 게 뭐냐면, 자,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3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해 3개월 동안 했느냐 하면 자세히 했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했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개종을 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뒤에도 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쫓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이와 같이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다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아, 요거는 문제다. 요거는 심각하다. 이거는 심각하다. 이건 진짜 우리 집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 명단을 작성했어요. 조사위원회가.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헤어지는 일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43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쭉 18절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특이한 게 18절 19절입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예. 18절부터 44절까지가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통원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 명단인데 제일 먼저 18절, 19절에서 몇몇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왜 따로 구분했느냐?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왜? 백성들 앞에서 제일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집안 사람들의 명단을 제일 앞에다가 작성해 놓은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제일 거룩해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 제일 모범이 돼야 할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이방인에다 통원하고 이방인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가정하고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세우고 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 맹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손을 들고 손을 뻗어서 두 손을 들고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이방인 배우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렸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 보상, 피해 배상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방인 그 가족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죄악되고 가정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피해 배상 차원에서 속건제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18절, 19절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다. 먼저 죄악을 끊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명단이 20절부터 43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이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기 18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 자랑스러운 명단입니까? 부끄러운 명단입니까? 부끄러운 명단이에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또 기록해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은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시대에는 문화 때문에 남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뒤에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린 사람들, 아내라 할지라도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끊어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한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가족과 헤어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를 돌려보내고 아들, 딸을 보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여러분 내 살이 썩어 들어간다면 그 살을 그대로 두면 팔을 잘라버리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가락을 자르고 때로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예, 우상 숭배하고 가정하고 죄악된 문화를 가져오는 배우자를 돌려보내는 살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18절부터 43절까지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에스라가 책망했을 때 이걸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요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모두가 다 그 책망 앞에 이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들은 실시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늘 당장 가족들 다 내보냅시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모두가 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게 질병이다, 무슨 병이라고 발견되어 진단되어지면 즉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큰 병원에 가거나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그러지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진단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감추거나 또 변명을 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드러난다면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죄가 더 전이가 되어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전에 죄는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예, 그 남유다 백성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죄와 타협하고 죄를 변명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부터 철저히 더 하나 앞에 살아야 된다. 예. 이 우리나라 있는 보면 바늘 도둑은 잡아가지만 소도둑은 잡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100만 원 이렇게 훔쳐간 사람은 철저히 죄를 묻는데 한 100억, 한 1000억 이렇게 흘러간 잡아간 사람들은 적당히 봐주는 것 같아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봐줘요. 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썩지요. 윗물이 더러워지는데 윗물이 썩어가는데 썩을 수밖에 없지요. 지도자들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더 철저히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숨겨진 죄가 있다면 다 끊어내고 정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죠? 위로부터 아래로 복을 부어주시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에 재물을 쌓고 물을 붓고 불을 붙였잖아요.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했지요. 그죠? 그랬더니 불이 아래에서 위로 붙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불이 번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회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다 온 교회가 늘 목회자들이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모든 당회원들이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목회자와 당회원들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지도자들이 늘 먼저 정결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적당히 회개하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은 철저히 가족들을 내쫓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잘못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잘못 들었으면 그냥 가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잘못된 길을 들었었다고 하네. 그럼 어떡해요? 방향을 틀어야 되죠. 그죠? 방향을 틀어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유턴하는 것,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죠? 아시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냐면요,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 자, 11조가 아니고 10계명만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소극적인 기준이에요. 왜요? 구약 시대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기준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구약 시대에는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구약 시대는 남의 것 빼앗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죠? 사랑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구약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과 신약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은 죄를 짓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돼요. 그들을 돌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더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더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소극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 거짓말 안 하면 되겠구나. 간음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 죄를 끊어버리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인가요? 요즘 제가 날짜를 모르겠어요. 오늘 토요일이면 그저께 서울 노회가 동성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노회 때마다 목사 임직식이 있죠. 우리 원유근 전사님도 그때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 임직식 가운데 이철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 임직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오실 분들은 다 기억하시지요? 이철신 목사님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난 3월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어요. 목사 안수받은 지 한 40년 되셨답니다. 목사 안수받은 40년 되셨고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한 22년인가 목회하셨어요. 영락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시고 22년 만에 이제 지난 3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 갓 은퇴한 목사님이 새로 목사 임직한 분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40년 목회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목사에게는 중요한 게 많은데 설교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또 행정도 잘해야 되고 지도력도 중요한데 자기가 볼 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40년 목회를 보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목사보다도 전도 잘하는 목사보다도 신방 상담 잘하는 목사보다도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살려고 정말 예를 쓰고 노력해온 분이시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곳곳에서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구약 시대의 기준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 봐도 못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배려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사로 충성하고 아무리 차량 봉사로 충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열매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요. 예,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어버리려고 맨살을 잘라내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을 잘라내는 그런 심정으로 늘 결단하고 늘 예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스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우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곱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더욱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또 원망이 가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형통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비록 불순종해서 심판당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거기서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을 베풀어서 이방인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지만은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포기했지만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월에 걸친 문화문 여행을 해야 됐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흥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한가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4개월간의 여행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는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면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